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당과 또 교회 홀에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서 발췌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처음 나타나시고 배척을 받으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언 뒤에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첫 번째 자비와 긍휼의 행위는 바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에서 묘사됩니다. 여기서 바로 가부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또 이후에 같은 날 예수님은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 나왔던 것처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귀신 들렸던 많은 병자들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고치심으로써 이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를 자비롭게 용서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 혹은 마태를 부르셨고, 또 이후에 바로 감사의 송별연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연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죄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기록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바로 주님의 사역에 중심된 주제는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들에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주님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음을 드러내시며 말입니다. 자비가 부족하다면 그들을 위한 사랑도 부족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옛것과 새것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을 합치면 누가복음 6장 1절에 묘사된 대로 예수님은 밀밭으로 곧장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6장 1절 사이에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동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대로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료의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분과 하나님의 동등성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에 나타내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주된 요점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에 줌식을 모으는 문제, 이것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고침의 문제, 누가복음 6장 11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경 구절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갈등의 계기가 된 안식일에 음식을 모으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밀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을 잘라 손으로 그것을 비벼 먹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거나 그 곡식을 드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 첫 번째 안식일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특정한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단지 이것을 안식일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사용된 헬라 구절은 사실 두 번째 첫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많은 주석가들 및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헨리 파이크라는 한 주석가는 이러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안식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최근에 지킨 유월절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이 두 번째 안식일은 실제 첫 번째 유월절 안식일 이후여야 했습니다. 바로 율법은 대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어느 유대인도 생이삭 혹은 곡물이삭을 먹는 것을 분명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14절에 나타납니다. 둘째, 첫 번째 안식이라는 설명이 무엇이었든 간에 제이시 라일의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설명은 추측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은 어떤 교리의 요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혼자 남겨둘 수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서는 대유월절이 지나고 날 때까지 곡식 이삭 먹는 것을 금하는 반면에 유대인의 율법에는 배고픈 자를 위한 은혜로운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일 배고픈 사람이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먹을 만큼의 양만 손으로 딸 수 있으며 이후에 먹으려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거나 서 있는 옥수수를 자르기 위해서 어떠한 서 있는 곡물들을 자르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곡식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여기서 콘이라고 영어 표현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사실 옥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밀, 호리, 보리, 호밀 등 호밀 또는 다른 곡물 등의 일반적인 곡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때가 주로 사흘이었던 유월절 이후였으므로 아마도 제자들은 보리를 먹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특별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명으로 금지된 것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일과 또 이런 이국적 에 대한 39가지 분류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각각의 범주는 끝없이 세분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인 이 책은 이 39가지 범주에서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수확과 탈곡과 키질이라고 언급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이삭을 자를 때 수확을 했으며 그들이 손으로 그 곡물을 문질렀을 때 탈곡과 키질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어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우리는 바로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율법을 여긴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 주님에게 덫을 놓았다는 사실에 기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반응까지는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반응은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한 것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위해서 함께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예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진심이냐? 나는 너희가 율법의 전문가들인지 알았는데 이것을 몰랐느냐? 그리고 나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 관련한 절박한 상황이 나오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분노를 피해서 노비라고 불리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인 아이멜렉에게 빵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사장은 빵이 없다고 말했지만 전날에 제단에 바쳐졌다가 옮겨진 제사장이 먹도록 남겨둔 빵인 진설병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NIV 영어 버전에서는 축성의 빵 그리고 임재의 빵으로 다른 영어 성경에서 번역됩니다. 아히멜렉은 의식적으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정결한 상태를 지켰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이 빵을 먹으며 조용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모든 것이 맛있습니다. 마가는 사무엘상에서와 같이 아히멜렉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마가복음 2장 20줄에 26절에 이름을 지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와 마태는 이 제사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아히멜렉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한 성경 주석가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아비아달의 날과 나래라고 표현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히멜렉보다 아비아달이 더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은 그의 후계자로 여겨졌으며 그의 직무에 종종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를 대제사장으로서 지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가 그 이후에 그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아비아다를 대제사장으로서 마치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직분에 있었던 것 같이 부르는 것은 불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진 일반적인 제사장적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태가 기록하는 또 다른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던집니다. 마태복음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번에 율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에 제사장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사장이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인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서와 같이 안식일에 동물을 도살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안식일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희생제물을 위해서 동물을 도살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더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성전은 깊이 공경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빛과 눈이라고 선언되는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약이 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 천한 갈릴리 목수가 곡식밭에서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한 것이었지만 사실이었고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만약 제사장이 안식일에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목적으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허락된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의 제자들이 그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더 허락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엄격하고 냉정한 율법주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성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치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호세아 6장 6절을 읽고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긍휼을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였다면 너는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안식일에 행한 일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이것을 잘 이해하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날미를 주는 대신에 성스러운 빵을 주며 이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자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너희는 그것들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제이시 라엘의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누가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신성한 제도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와 누가복음 5장 6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와 같이 주님께서는 바로 인자이신 그분께서 안식일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 날을 다스리도록 그 날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의 첫 번째 부분인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알버트 반스의 인용문을 살펴보며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사람의 수고로부터 휴식을,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수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의 세상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영원의 것으로 주의를 돌릴 기회를 안내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두 번째 부분인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닌이라는 표현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개인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방해하거나 건강에 해기를 끼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비난을 받지 않고 이 율법을 능가하였다면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메시아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켄트 휴의 인용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어떤 변화를 만든다거나 율법의 네 번째 계명을 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의미하신 것은 안식일을 유대인의 전통에서 건져내고 안식의 준수에 대한 어떤 미신적인 견해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면서 이것이 항상 지켜줘야 했던 진정한 정신과 방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시 라엘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안식일의 규례와 규율을 주관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아예 켄트 휴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확장하면 그분이 바로 안식일에 주어져야 하는 모든 것, 즉 평화, 휴식, 회복, 친교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인격 안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복음서 모두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마도 그것은 어떤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과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태복음 12장 9절의 상반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에 관한 갈등이 있었던 다음 안식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절에서 7절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누가는 여기서 또 다른 안식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버나움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은 이 사건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밀밭에서 일어난 몇 주 뒤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회당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만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이것을 인용한다면 신약에서 마른 손은 아마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의 소아마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사지를 일반적인 건강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쪼그라들고 힘없게 만듭니다. 마른 손은 단지 쓸모없는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씻는다거나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업신여겨지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수 있으며 일자리를 갖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날 회당에 어떠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님께 도전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부니 이 회당에서 그들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보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 사람이 낫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친절하며 무자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I can't use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비로운 영혼은 바로 자비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자비롭지 않은 영혼,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이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거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당신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은 불행한 사람에 대한 자비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회당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오른손이 쓸모없이 달려있던 이 사람은 이 말에 순종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든 회중이 침묵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회당의 모든 예배자들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신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이러한 방식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켄트 휴즈를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빠뜨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보여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지옥으로 보내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의 선생이었으며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이 마른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부족한 것이 그들이 율법을 증거였다는 것.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은 26절에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알켄트 휴즈의 말을 또 인용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생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료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이 진리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들만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이후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질문을 더 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에 허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지만 어떠한 반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셨고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놀란 예배자들 앞에서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길어졌고 커지고 감각과 모양 그리고 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기쁨이 이 사람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의 예배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그의 치료를 축하해주는 대신에 그의 기쁨을 나누는 대신에 누가복음 6장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논하니라. 아멘. 이러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고 이들은 분노에 인정 없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파괴시킬까 논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14절과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적이었던 헤롯 당원들과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보통 이 두 집단은 서로를 반대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 두 집단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율법을 알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날 행해진 선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만과 독선으로 그들은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알고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고 적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칙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으며 위선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이었던 그들의 종교의 외적인 부분에 큰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을 향한 열심은 그들을 사람들이 만든 사소한 전통을 더 과장되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든 전통의 위반을 찾았었다면 이 경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분명 소란을 일으키고 잘못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안식일을 이것의 진정한 의미로부터 넘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열 번째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오유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준비된 교회 행사에 참석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담스러운 것도 만들거나 도와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안식일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막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환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제단에 올려졌던 빵을 먹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한 행동이 바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필요한 것을 못하도록 막는 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필요한 일을 바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구덩이 혹은 우물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육체적인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우리의 일터의 비상상황, 시험을 보기 전에 하는 공부, 또는 태풍으로 무너진 우리의 건물을 수리하는 것 등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을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안식일의 자비와 긍휼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는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실지 아니실지에 관해서입니다. 이 독선적인 사람들은 이 불행한 사람에 관한 관심과 사랑과 자비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의료진 및 지원 보건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통증이 있거나 이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해서 통증이 있거나 위급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진료를 거부하도록 기대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러한 치료는 바로 긍휼과 자비의 행위로 여겨져야 합니다. 제시 라일의 말을 인용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절대로 사람의 몸에 부상을 가하는 것에 관해서 색도도록 의미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를 받은 자들에게 안식일에 친절을 베푸는 것을 금하도록 명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아픈 사람의 피로를 돌보는 것을 금하도록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 마차를 운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사를 구하거나 병실에서 도움을 받고자 아마 공예배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경에 처해 있는 아버지가 없거나 과부인 사람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가르치고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바로 자비와 긍휼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시 라엘의 인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주일에 할 필요가 없는데 주일에 의도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하도록 지정하고 이것을 바로 주일 전에 쉽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면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주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은 바로 필요한 일과 자비와 긍휼의 일이며 돈벌이나 사업, 쾌락 추구, 오락 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모두 예수님께서 두 안식일 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의 어떻게 반대에 부딪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으며 그들은 이삭을 자르고 먹고 그것들을 손으로 비볐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행한 일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인용하며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로 안식일의 규례에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비와 긍휼과 사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행위를 허락하셨고 이것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안식일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